이 저녁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주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컨디션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갈 수 있습니다. 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두 발로 교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로 집에서 누워서 계시며 생활하시는 70세 되신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 간병하시던 분께서 침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을 일으켜 휠체어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께서 저에게 다소 어눌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교회 나가려고 열심히 재활 운동합니다. 순간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주춤했다가 만약 성도님께서 교회에 오시면 제가 꼭 마중을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난 주일에 그 성도님께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불러 저희 교회에 오셔서 3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나가서 마중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려 예배 전에 잠시 기도도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날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도 보고 예배도 드리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성도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영과 육의 회복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하고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나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곡으로 이루어진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이동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한 예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지금 이 예배자의 눈앞에 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넘어야 되느냐? 산부터 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이 그냥 산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 산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산들을 넘어야만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각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힘든 몸을 이끌고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을 넘어 마지막에 그 힘든 남산까지 넘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예배자도 굉장히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육신의 피곤함과 고통을 산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큰 장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인생의 어떠한 큰 문제로 인하여 큰 괴로움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눈앞에 있는 산들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자가 가졌던 그 인생의 큰 산들과 같은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120편부터 122편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즉 120편은 예배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부른 노래고 121편은 성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 122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불렀던 노래, 이렇게 하나의 연결되는 이야기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예배자가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선 120편에서 이 예배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자막을 따라서 시편 120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자, 여기서 거짓된 입술과 혀는 지금 이 예배자를 괴롭게 만드는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큰 산들과 같은 문제입니다. 심지어 여기 끝에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것 때문에 이 예배자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즉 이 예배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말에서 오는 심한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는 돈이나 일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는 돈이나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온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가난해서 고생은 하지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점점 해결도 되지만 반대로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는 회복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력해서 나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 괴로움이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관계를 좁게 맺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라 라는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이 와닿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나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같은 가족과 친척 또는 직장 선후배와 동료, 주변 지인과 친구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를 가진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붙들고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아프게 되돌려줘야 하는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예배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고. 새번역 성경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자, 지금 이 예배자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원수들과 그 상처와 말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이 나쁜 사기꾼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벌하고 심판하실지를 알고 나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에게 외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승리를 선취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내 마음을 회방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문제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자, 여기서 이 힘이 센 장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로뎀나무 숯불은 한번 타오르면 쉽게 꺼지지 않고 가장 오래 타는 최고의 땔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힘센 장사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문제들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을 쏘시고 쉽게 꺼지지 않는 숯불로 그들을 친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배자의 믿음은 자신의 인생에서 생긴 큰 산들과 같은 문제와 아픔을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에 내가 풀지 못할 여러 문제와 아픔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봤자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에 받칠 뿐입니다. 그러나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와 같은 문제를 심판하시고 또 나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을 믿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악한 원수와 권세들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며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와 아픔에 관하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문제 해결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지금 이 예배자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큰 산들을 바라보며 그 발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기서부터 이 예배자의 시선이 바뀝니다. 앞선 120편까지는 이 예배자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수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말들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121편부터는 이 예배자의 시선이 큰 산들과 같은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자, 그럼 이 예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자, 여기 2절에 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예배자는 하나님을 내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시시하고 하찮고 무능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오래 기도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내 삶에 역사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내 문제보다 작게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제안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예배자는 다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큰 용사시며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며 내 문제보다 크신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지금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지 못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천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응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예배자가 바라본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서 8절까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키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5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 앞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7절 끝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8절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 예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누가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는가? 이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우리 자막을 따라서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맨 마지막 8절에 출입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입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 산들을 넘고 또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다시 산들을 넘어 집으로 내려가는, 그가 성전을 출입하는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누가 지켜주셨어요? 가실 때도 누가 지켜주세요? 오고 가는 모든 출입, 성전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오는 그 예배자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출입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모든 여정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내려와 사는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 간증만 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20살 무렵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처럼 목회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시다가 아예 빚더미에 폭삭 주저앉아 망하게 될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이자에 이자를 갚다가 도저히 갚지 못할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어 은행 직원들이 주일에 예배당까지 와서 헌금을 낼 성도들의 인원을 계수하며 채무를 계속 상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오자 저희 부모님의 부탁으로 제가 급하게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가장 빨리 입대하는 길을 찾다가 자원에서 공군을 갔습니다. 마음이 당시에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분명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도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주했던 현실은 빚더미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교회, 가난과 질병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교회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신앙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더 깊은 침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소에서 교육이 끝나고 자대를 배치받는데 거기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제가 간 자대 생활관이 이제 가운데 긴 복도를 중심으로 그 양옆으로 7명에서 8명이 함께 지나는 그 내무실이 여러 개가 있는 약 100여 명의 군인들과 함께 사는 큰 숙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군대랑 좀 다릅니다. 그 당시 군대가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인간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이 고참들 군화도 닦아드리고, 이등병이 화장실 갈 때 선임이 꼭 같이 손 붙들고 가고, 세수할 때도 이등병은 팔을 거서서 씻으면 안 되고, 화장실 청소는 일병 때부터 고무장갑을 낄 수 있고, 이등병은 맨손에 칫솔로 변기와 바닥을 닦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리 아주 낭만이 있고 손때가 묻어있는 아날로그적인 군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매일 일요일 아침마다 그 100여 명이 함께 사는 생활관에서 다 함께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른 아침부터 이등병부터 상병까지, 병장님은 이제 고단하셔서 쉬셔야 되고, 이병에서 상병까지 다 나와서 청소하는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갓 들어온 이병 같은 경우는 가운데 긴 복도를 허리를 굽혀서 손걸레로 쭉 닦습니다. 그리고 각 내무실로 들어가서 선임에게 받은 순서지에 따라서 그거 틀리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 신송지에 적힌 순서와 형식대로 경례하고 쭉 청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 화장실로 모여서 변기와 바닥을 칫솔로 바박 닦습니다. 그렇게 생활관에서 가장 중요한 청결을 담당하는 그 일이 이제 막 자대에 들어온 저 같은 이병이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대에 오자마자 그주 토요일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음 날 주일 아침에 대청소를 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고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 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아들이라 제 의지가 없어도 교회는 가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교회 가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고민하고 있던 저를 찾아와 했던 주변의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야, 나도 장로 아들이야. 우리 엄마가 권사야. 나도 모태 신앙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했어. 그런데 이 중에 너처럼 교회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 꼭 가고 싶으면 삼병 될 때까지만 참고 그 다음부터는 종교활동 네 마음대로 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상병 때까지만 참을까. 그래서 주일 전날부터 고민만 하다가 그날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렇게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모두가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다 나가서 정신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들 체육복 입고 실내화 신고 청소하고 있는데 저만 따로 내무실로 들어가서 군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었습니다. 군복까지 쓴 다음에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 이등병 동기들이 복도에서 허리를 굽혀서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저랑 눈을 마주쳤는데 아직까지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쟤 때문에 망했다. 그 전까지 너무 좋았던 우리 동기 관계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제 동기보다 더 크게 놀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복도 가운데서 제가 군복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귀한 우리 고참분들께서 저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제 귀에 대고 제가 개 태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다양한 모국어와 또 모국어 욕설과 방언으로 제 신변을 위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한결같이 앞으로 제 군생활은 빛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깊은 흑암의 긴 터널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제 미래를 예언하며 제 앞에서 여러 다짐과 굳은 맹세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제 군생활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사이기 어린 눈총과 신변의 위협과 암울한 제 군생활의 미래를 보고받으며 생활관을 나와 군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크게 용기를 냈는데 하나님은 어쩜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 마지막쯤에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데 갑자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다가 한참 온 뒤에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오른편에서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내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더욱더 강하고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내 아버지가 내가 있는 내무실의 상병 병장보다도 높고 대대장과 단장보다도 크고 참모총장과 국방장과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센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은 하늘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나는 믿음이 생기면서 큰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눈물 뚝 닦고 당당하게 생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 대신에 제 동기들이 했던 청소 실컷 했습니다. 또 제 이로 예병부터 상병, 병장까지 다 불려다니면서 한 번만 더 일했다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제 모든 군생활을 지켜주셨습니다. 이후에 1년쯤 지날 때에 매 주일마다 저를 비롯한 약 20에서 30명의 군인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거기서 제가 소그룹을 만들어 인도도 했는데 그때 그 안에 있던 3명이 지금은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대 전체에서 신우회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군생활이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이대로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은혜대로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금방이라도 이자 빚에 망하여 은행에 넘어갈 줄 알았던 저희 아버지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40년의 긴 목회 생활을 마치고 최근에 은혜롭게 은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2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문제보다도 크시고 모든 악을 이기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모든 삶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길이 펼쳐지며 산 넘어 천지의 도움을 받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기도의 힘을 받는 이 저녁이 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